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본문을 듣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서 지금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렇죠?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로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터키 그 서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동쪽으로 틀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죠.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 들어오라 그랬는 그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서쪽에 마게도니아 쪽에서 누가 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처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른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죠. 예.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을 잡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치는 능력도 사라져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제 소란을 피워서, 이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지금 이 사회로 흐트러뜨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체포돼갖고, 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역사하셨죠. 예. 그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도망가고 그러는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 남아 있었죠. 예. 이 간수가 그 죄수들이 도망가고 자기가 문책당하니까 예.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걸 막았죠. 우리 여기 있다. 이 말아. 그 간수가 그 앞에 굴복이 됐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가족이 전부 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가. 네.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거꾸로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또 갇혀 있었을 때예요. 그죠? 예. 네.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우리는 한 장소에서 지금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잠깐 동안 머물러 있다가 떠나간 교회인데 얼마나 전할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보지는 못하고 편지로 쓰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기도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뭔가 또 다툼도 있고 그런 게 없는 데가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뭔지를 다시 새겨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맞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이 누구신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이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영 나누지만 본질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 예.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고 이분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완전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NIV에는 이렇게 됐어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했다고요. 네. 세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더군다나 종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기서 종이라면 그 당시에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예처럼 종으로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잣대 갖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멋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인지 이거 드러내기 바쁜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것도 쥐어짜 갖고 우리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를 비우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분이신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뭔가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뭔가 권세 갖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래야 믿을만하다고 우리는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꾸로예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죠. 왜죠?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원래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죠. 네. 왜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동물처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걸 다 끊어놓고 망가뜨려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다면 죽음은 필연적인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이게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세상에서 뭐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뭐 2000년 전에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은정자매가 아주 크게 모두들 저기 보기 쉽게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띄워서 만든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셀베도 저기 뭐죠? 네, 또 Forbidden Chapter.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בעצם 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בעבר ו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 על זה.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צה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היא.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דיק ח', גם ילקוט שימ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ח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
הוא.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ים.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זה חזק מאוד.
אדם ש...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רב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כל אוי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אנו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א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מת.
כן.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סח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הב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ו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יפגיע בו את אב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הוא ה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 אוקיי.
ייקח את כל האב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ח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פעם.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נ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ה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הו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ל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לא,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ישו.
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הק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נ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זה,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참 놀랍죠? 이렇게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거기서 빼버리는 거죠. 예. 글쎄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당에서 빼버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거 있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산헤드림 유대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은 사람인데 물론 뭐 그분이 뭐 특별하게 뭐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처럼 행동해 그건 아닌지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 뭐 크게 뭐 나쁜 짓은 한 건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병자들도 고쳐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러지만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 알아보겠습니까?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네. 근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하는 그 일을 그냥 병자 고쳐주는 정도로만 알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걸 진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은 죄 뭐 그런 사소한 죄들 있죠. 예. 그래도 성전이 있었을 때는 가서 이제 뭐 속죄 제사 드리고 그럼 됐는데 지금 이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유대인이라 그럴지라도 우리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도 여전히 그런 죄 짓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 하나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있는 몇 가지 지키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여기에 완전히 묶여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법이 어떠한 법인데 그 법이 어떠한 법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서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 뭐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겠습니까?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고 무엇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심판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걸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어떠한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것으로 그걸 드러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죠. 네. 완전히 세상과는 거꾸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내진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깨닫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이사야서 53장인데 이거는 건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그 어둠에 가려져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오래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네. 심지어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라는 공 안에서도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 어둠의 권세가 교회까지도 덮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처럼인 거죠. 그렇죠? 그 삶에 익숙해서 아 뭐 이렇게 뭐 죄지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지 뭐 희생 제사 드리면 됐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것만 붙잡고 있고 이방 죄인이고 교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네. 그런 거 붙잡지. 그렇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이건 뭐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랜 세월이 거쳐지면서 남아있는 것은 그냥 교리만 남아있고 실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께서 난 구원 받아서 이거 하나 끝나는 거죠. 예. 정말로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하면 불편하죠. 그거는 그냥 어쩌다 한번 하고 끝내야지 이거 반복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저는 특히 목회자 입장이니까 그런 거에 많이 들어오고 또 보이고 또 확인도 해보고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무슨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죠. 그렇죠? 네. 누가 그걸 했습니까? 그냥 그거 저기 조사를 해보면 통계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건 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만 다르지 삶은 똑같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기독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의 하나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종교 많은 것 중에서 그래 나는 뭐 이거 뭐 그럴듯하는 거나 이거 난 믿으려 그런 거죠.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된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예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을 보고 확인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왜냐면 정말로 우리가 확인하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왔는데 그런데 말씀대로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이걸 원하니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데 예수 오셔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구유에 태어났어요? 집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가였어야 됐고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 동네에 와서 갖고 학교도 다녀보지 못하고 그냥 목수일을 하다가 네.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뭐 병자들 고쳐주고 뭐 안수해 주는데 뭐가 낫고 이제 이런 것만 들리지 떡 다섯 덩이로 뭐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랬는데 예수님 그거 다 물리치시고 왜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 죄가 확인이 되고 드러나고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죄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죠. 네. 이분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르신 그대로 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서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정죄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그거죠. 신성모독죄죠. 그건 사형인 거죠. 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예수를 의로운 분으로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는데 소유가 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죄인데 처형하라 그러면 빌라도는 그런 권세가 없죠.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대적하는 거로 자칭 왕을 하여 그러는 황제 가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있는데 이거 로마서를 거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발을 뺄 수 없죠. 어떻게 하든지 이게 그런 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에 못 박으라 그러고 아니 사면은 할 수가 있는데 강도 살인 강도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까지 나갔던 거란 거죠. 예. 유대인들이 특히 악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더 받으셨다고요. 예.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 땅에 온 거죠. 사실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그 잔을 다 마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웃음을 거두셨죠. 세상에서는 저러고 죽음으로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부활인 거예요. 예.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예.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 제자들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예. 말씀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속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가장 잘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마저 못 알아봤으니까 못 알아본 종류가 아니라 다 도망갔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확인시켜 주시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는 부활했다 그러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나 안 믿는다 그랬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확인까지 시켜주시고 심지어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바울까지도 확인시켜주시고 나니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드러내 보이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어떠한 죄인지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으로 비교했어요. 예. 어떤 왕이 신하가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라면 거의 한 17,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의 품삯인데 노동자. 그렇게 계산하면 17만 년, 거의 20만 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야지 벌을 얻을 수 있는 돈이고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빚을 누가 그런 빚을 줄 수가 있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해서가 아니라 축소해서 그것도. 누구든지 이게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그렇게 비유를 해갖고 그런 빚을 진 신하를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치 정도 되나요? 예. 그런데 그걸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놓는 거죠.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 줬다고 오게 가도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어. 당장 다시 체포하라. 그거 다 갚까지 눈 못 나온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빚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짐승 하나 잡아서 드리면은 그냥 탕감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 지금 세상도 그러잖아요. 밤낮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는데 법과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죄가 있는데 그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질린 거예요.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온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시도 하고 심지어는 징계도 좀 하시고 아니면 다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될 수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잘 믿고 따랐을 텐데 천만에요. 예.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팡이 하나 갖고 그 당시 완전히 세상과 같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 하나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겠다. 바로가 듣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엄청난 재앙이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러한 구원자가 보다 같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우리나라가 서도록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우리는 자유다, 독립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그 온갖 짐을 짊어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진짜 자유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유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곳으로 어떻게 이런 기술로 갈 수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낫던 게 아니야?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거기는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는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허벌판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모세를 왕처럼 섬기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그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삶은 더 엉망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만 하나님이 역사냐? 네. 우리도 우리가 한 사람 세워갖고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더 기막힌 모습으로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이해한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저렇게 희생양처럼 저런 거 글쎄 예수님인가? 저 이방인들은 예수라 그러는데 글쎄 예. 신성 모독대로 처형 죽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지. 가로막기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세상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곳에 확인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기록으로 남긴 건 없는 거죠. 다 기록물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믿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써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됐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나? 한 사람도 아니고 500여 형제나 심지어는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마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과 삶이 참된지 그리고 끝났는지 근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전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퍼져서 온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권세자가 이 땅에서 군림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누가 그를 믿고 따릅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그게 끝나야 되는데 죽었는데 그의 권세가 퍼져나가고 그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죽었는데 세상 권세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그렇게 죽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항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핍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것도 예언한 대로죠. 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이 놀라운 일이 네. 유대인들도 지금 못 믿는 걸 이방인은 우리가 여기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죽음의 권세 아래 그냥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 부활이시기, 본질이 부활이신 거예요, 그분은. 예. 근데 이분이 그 당신의 영광, 그런데 그거는 죽음을 경험해봐야지 부활이라는 것이 있죠.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죽는 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영원의 죽음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난과 치욕과 그 이것만 보이지 그 영광을 못 보니까.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누군지 알고 예수를 주 영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짊어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 그 은혜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따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죠. 예.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 그런데 죽음이 끝이지 끝인 걸 아닌 걸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지금이 아무 감각도 없죠. 하나님 잘 몰라요? 나도 하나님 잘 모르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는지 아닌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예. 네.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잖아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법전 세운다 그러잖아요. 예,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거기서 파이널 시즌, 나 너 모른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때 아니 하나님 나 모르신다고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했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부르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더군다나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 예. 감각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 이런 말씀해도 여기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그런 거죠. 네. 이게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더 은혜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네. 세상 그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나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거룩한 자녀로 이미 가 있는 그러한 자들과 이 땅에 지금 생존해 있는 우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존재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신데 이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심지어는 유대인까지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있고. 그렇죠? 이건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외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이걸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예수를 이단의 괴선으로 취급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벌려했던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것도 예수 믿는 일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네. 바울도 알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이제 알게 되고 박해하게 되고 자기도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도 있어요. 뭐 구원을 주셨다며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루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랬으면 구원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냐는 거죠. 예.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 이걸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신 거죠. 그럼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도록이죠. 예. 교회를 이 땅의 빛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네.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는 거죠.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주님을 따르는 일, 이게 고난 같고 늘 십자가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주님께서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네,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drink offering이죠.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거를. 그런데 이걸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세워질 것인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죠. 그래서 이걸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신령한 기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 거죠.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고난 같은데 그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렇게 밤낮 당하기만 하고 밤낮 양보해야 되고 밤낮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모든 이름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도록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진정 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음까지 복종하시며 그렇게 이 세상 삶을 끝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교회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영광가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겉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를 어떻게 높이실지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까지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는지 세상에 이런 분은 우리 부모도 나를 그러한 존재로까지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니 내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같은 자도 조금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힘들어하는데 마치 모든 것에 완전한 것처럼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나를 인정해 주질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던가.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형제로 부르시려 했을까? 그리고 범사에 나 같은 모든 경험을 마땅하다 하시며 이 땅까지 오셔서 경험하셨다니. 마땅히 형벌받을 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면서 억울해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는지 십자가의 심판이 진정으로 다가올 때 이 은혜가 더해진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보여주시니 그 심판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유대인들에게 가려진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가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이 구원을 가리기 위해 그 사랑을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어리석은 일로 바꾸고 꺼리끼는 것으로 바꾼다. 오래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할 때 한 자매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고 나에게 믿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은 스스로 담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저렇게 다 하나님 되어 생각하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 이루신 구원이기에 그런데 수요예배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었다.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해는 알았지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을 그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다니 내가 마땅히 심판받을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구해야 할 기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믿지도 않는 마지막의 때를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나의 마지막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마땅하다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시니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주님이 그러하셨구나. 먼저 십자가도 기쁨으로 참으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구하여 주셨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믿으셨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나누는 자매가 귀찮게 왜 자꾸 했던 기도를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같은 기도인데 순간 너무나 기쁨으로 전했다. 쉬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소망이라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나는 내 동생과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경험했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서 오직 이것이 나를 세워주셨기에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에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같은 고통을 겪으신다. 주님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구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해진다. 다 알고 있다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내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 이제 죽기를 두려워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 이 사랑이 이 어지럽고 혼돈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세상을 다 아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승부수이다. 그러하기에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신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나의 기도까지 미리 다 구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신 이 완전한 구원과 사랑 앞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을 모두가 만나길, 그 주인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히 어둠이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걸 내가 움켜쥐고 나를 높이고 세워야지 거기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 낮추시는 걸로, 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뭘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래야지 자기 존재감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인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이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게 나한테 좋을지 나중에 해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 이거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범사에 간 사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무슨 범사의 것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미쳤어. 쉬지 않고 딴 일도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 쉬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옥이네. 항상 기뻐. 사람이 로봇인가? 범사에 감사라고? 주지 말고 이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어둠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들리고 이게 보이고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여기 나오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야. 이런 분이 나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드려서 나의 죄사함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요. 지금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심지어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시죠. 이 주님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